B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이 북한 등에 대한 비현실적 강경 노선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볼튼 전 보좌관이 대북 정책에서 재앙일 만큼 큰 잘못을 했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선을 벗어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대화 상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대북 협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의 최고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가다피는 2003년 비핵화를 시작한 뒤 2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났고 은신 도중 서방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군에 처형됐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선핵포기 후 보상 방안인 리비아 비핵화 모델을 제안하고 추진한 당사자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 의사를 처음 밝힌 이래 미국에서는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한다면서 리비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터프한 게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며 나는 그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존 볼튼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에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국민을 갖고 있다며 나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사이푸딘 압딜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왕 위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중국은 조선 측과 미국이 이달 말에 대화 일정을 잡는다면 반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측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상황을 완화시켜 대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위원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대화가 진정한 진전을 보려면 양측 모두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 의사를 밝힌 이상 미국이 협상을 성사시킬 추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거론했습니다. 왕 위원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뒤집을 조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압박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위원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에 예정했던 관세율 인상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선의 표시로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이 류허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중국이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미 통상당국은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다음 달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인상할 방침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 재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산 콩과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위해 업체들이 가격 책정 문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얼마 후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지난달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미 실무진이 만나 최고위급 무역협상을 조만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측이 좋은 조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지난 7개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협상이 마무리된 지 약 2개월여 만입니다. 양측은 고위급 협상 재개에 앞서 이달 중에 차관급 실무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경질에 대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볼튼 전 보좌관의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 이상을 제시하고 미국은 제한된 제재 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지지율 상위권 후보들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의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도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경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많은 실수를 했다며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몇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것은 큰 실수였다며 이는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트럼프 대통령은 가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반문하며 볼튼 보좌관의 관련 발언으로 대북 협상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습니다.
You just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ith Gaddafi.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And it set us back.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nd I don't blame Kim Jong-un for what he said after that. And he wanted nothing to do with John Bolton.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볼튼 전 보좌관과 아무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았으며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은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he wanted nothing to do with John Bolton. That's a question of being not smart to say something like that.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선 핵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해 북한에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는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퇴진한 뒤 은신 도중 반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정학적 장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North Korea is in between Russia, China, and South Korea.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잠재력을 실현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볼튼 보좌관 경질과 관련해 그의 리비아 방식 북핵 해법을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해임에 이어서 거듭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볼튼 전 보좌관 경질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북 협상 재개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이달 말 실무 협상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손짓을 한 거란 평가입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실무 협상이랑 일종의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북한을 그렇게 해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면 최소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일종의 도발은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은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고 일단 볼튼 책임론으로 돌리는 거죠.
박 교수는 미국도 리비아식 방식을 원치 않고 있고 동시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조치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전반적으로 대화를 지속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볼튼 보좌관 경질이 단순히 대북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 간 여러 현안에 대한 강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이에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볼튼이 리비아 방사 얘기한 건 한두 번이야. 만약에 갑자기 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북한과의 대화 모드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것을 마치 지금에 와가지고 죄를 물어서 잘났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사실. 탈레반 입건수도 지금 실패한 거고 지금 이란하고 이거 한 것도 지금 잘 안 되어가는 거고 트럼프는 보게 되면 군사력 쓰는 거 싫어하는 거죠. 돈 들어가니까. 그러한 면에서 볼 적에 볼튼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는 거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미북 실무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고 최 부원장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번 만남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인 자체는 북한한테 포지티브한 제스처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높게 봐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실무협상이 어떤 확실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은 너무 성급하다. 실무는 만나게 되면 맥시멈을 갖고 서로 만날 테니까 거기서 뭐 첫 번에 한 번에 딱 1도 양단으로 해가지고 끝나지는 못할 거고 그럼 서로 이제 입장을 맞추어 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9월 실무회담 개최는 기정사실이라며 관건은 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북미 간의 비핵화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망이 밝다라고는 생각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북한이 실무협상보다는 이번에 한번 만나서 그 명분을 싼 다음에 올해 안으로 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직접 넘어가려고 하는 수순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북한의 그 셈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는 미북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걸 북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보여주기 식으로 충족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는 무엇보다 북한의 기대만큼 미국의 계산법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그가 이미 북핵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만큼 미국의 현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란 해석입니다.
볼튼 보좌관이 역할을 많이 못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어찌 보면 그것은 이미 반영돼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상 떠난 거하고 국내 상황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정책에 관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으니까 볼튼 보좌관식의 관점이 미국의 정책 노선에 크게 투영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위 전 대사는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볼 때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낙관하긴 어렵다며 미국이 계산법을 바꿀지 미지수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달 하순 미북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재개되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서 양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해체 이상을 제시하고 미국은 제한된 제재 완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실무협상이 열리면 북한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로 핵분열성 물질 생산 동결과 모든 핵시설 폐기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looking for North Korea to accept a more significant step.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1일 VOA에 미국은 영변시설 해체를 대가로 북한이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해 결렬된 하노이 회담에서보다 진전된 제안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등에 동의한다면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검증된 후에 이뤄져야 하며 협상의 핵심은 북한의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떤 것인지 여부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국 사이에 필요한 것은 절충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모든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아무런 경제적 완화 없이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미국과 영변 핵시설 해체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이 한 번의 실무협상으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차례의 실무협상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복귀 약속을 거론했습니다.
I would say they need to, for example, in the six-party document of September 2005, they agreed at an early date to rejoin the
NPT 복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영변시설 폐기는 북한이 제안한 비핵화 조치 중 하나였다며 영변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실무협상에서 북한은 비핵화 정의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합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며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면 일부 분야에서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Providing waivers for some of the strict compliance and perhaps even increasing the numbers.
가령 겨울철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유 제품의 수입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은 인도주의 제스처가 될 것이며 유엔 제재로 연간 50만 톤으로 제한돼 있는 석유 제품 혹은 다른 분야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해체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f an end to war would be an appropriate step for the United States in exchange for a North Korean agreement.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첫 단계로 영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이 적절하다며 북한은 추가로 농축 시설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 검증 단계 이전에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쇄된 농축 시설들의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피츠패트릭 전 차관보는 실무 협상에서 미국의 선의의 조치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오스트리아 빈주제 미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월코트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밝은 경제적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키 월코트 대사는 11일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적 제안들이 아직 실무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 활동을 재개할 준비를 강화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속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앞서 IAEA의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지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remain ready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verifying the DPRK's nuclear program.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IAEA는 북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월코트 대사는 11일 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과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IAEA 사무총장 대행의 평가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공동의 요구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결의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도록 촉구하는데 국제사회는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이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북한이 안보와 번영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 건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민감한 기술의 확산이 국제 무기 통제와 핵 비확산 체제에 계속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 개발 활동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소, 중단하거나 강화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20명 가운데 지지율 상위 5위에 든 후보들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의향을 밝혔습니다.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아무런 조건 없이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2020년 미 대선 민주당 경선에 나선 20명의 후보들 가운데 15명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중대한 핵 양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앤드류 양 등 4명은 아무런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등 11명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되는 건 바이든, 워런, 버니 샌더스, 카말라 해리스, 피터 부티지지 등 지지율 상위 5위 안에 드는 후보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입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은 김 위원장과의 직접 만남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4명의 후보는 모두 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 뒤에도 북한의 구체적인 약속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군축 합의를 갱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중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런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선순위는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장을 확장하거나 핵 기술과 전문 지식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정상회담도 분명한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협력해 개발돼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신박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적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비핵화와 지역 평화로 이어지는 포괄적 협정의 구체적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실무진과 연결된 회담이 된다면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단일 국가로서 미국의 지정학적으로 최대의 위협이 되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 코리 부커 의원이 유일하게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발사체 시험에 또다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지난 10일 발사체 시험을 규탄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부는 이날 각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을 우려하고 있다며 또 한 번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겠다고 한 약속을 존중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북한 주민들을 평화롭고 더 번영하는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영내 안보를 저하시키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반복적인 시험 발사에 대한 규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 과정에 신속하게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런 종류의 도발을 삼가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세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시험은 지난 5월 이후 10차례 이뤄졌으며 북한은 이번 발사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미 사이버사령부가 최근 북한 연계 악성 소프트웨어 표본을 공개한 데 대해서 보안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안업체인 파이어아이의 앤드류 톰슨 분석관은 북한이 기존 악성 프로그램을 중도 폐기하고 큰 비용을 들여서 새로 개발하는 것을 노린 사이버사령부의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미 국방부와 해병대 사이버사령부의 방첩 대인첩보를 담당했던 톰슨 분석관을 김동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8일 북한 해커들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프로그램 11종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이버사령부는 이번 악성 프로그램 표본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 시점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너희가 제작한 악성 프로그램 표본을 찾아낼 수 있고 너희가 자주 표적으로 삼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파악이 끝났으며 따라서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북한의 해커 조직인 히든 코브라가 제작한 신형 백도어 트로이안인 멀웨어 홈라이트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협 정도가 어떤가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교수형 집행관이라고 명명해 분류했습니다. 컴퓨터의 보안 취약점에 설치되는 멀웨어의 일종으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설치 뒤에 마음대로 파일을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컴퓨터 자체를 완전 망가뜨리는 파괴 공작도 원격 조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든 설계 구조를 보면 누가 제작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지문을 남긴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개가 이미 알려진 악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새로울 게 없다는 점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일부 보안 업계에서는 이미 악성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이 알려지면 용도 폐기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번 개발된 악성 프로그램은 설치 뒤에 수년 동안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체가 된 악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비용을 아끼려고 파생형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핵심 구조를 파악하면 어느 단체가 만들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폐와 은닉이 생명인 사이버 해킹에서 북한의 귀책 사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번 표본 공개로 북한 당국 또는 해커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할 수 있나요?
악성 프로그램 개발까지는 많은 시간과 금전적 비용, 기술력이 소요됩니다. 높은 기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정체가 파악된 악성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관련 구조를 기반으로 파생형을 만들어 재사용하려는 것이죠. 사이버사령부가 악성 프로그램 표본 구조를 공개함으로써 보안업계는 향후 악성 프로그램의 파생 계열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기존 설계 방식을 용도 폐기하고 새로운 악성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북한의 전반적인 사이버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또 이처럼 비용을 발생시킨 것이 향후 추가 공격에 대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탈취할 수 있는 상당한 정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개입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표본이 공개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향후 공격에 집중해야 하는 역량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분산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나아가 기존 소프트웨어가 북한에서 제작됐다는 점이 공개됨으로써 더 이상 익명성을 무기로 활동할 수 없는 제약까지 붙게 되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할 때 보복 위협에 대한 손익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최근 수면 아래서 사이버 역량 경쟁을 펼쳐 비용의 출혈을 강요하는 이른바 지속적 개입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change in the approach from previous years.
물론입니다. 이번 발표는 수년간 방어에만 치중했던 사이버사령부 전략의 획기적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적극 또는 해커단체의 행동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별도의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법적 권한이 부여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고 어디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지속적 개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을 겨냥했다는 점 외에 이번 표본 공표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을까요?
전략적 모호함을 취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외에는 누구도 이번에 공개 표본을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모릅니다. 몇 년 전부터 설치된 보안 취약 부분에서 구했는지 아니면 북한 해커들의 자체 개발 컴퓨터 본체를 입수했는지 또 자체 개발 체계에서 탈취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매우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이 같은 모호한 태도는 북한 당국에 혼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폐와 은닉이 생명인 환경에서 프로그램 개발 표본이 어떻게 노출됐는지 파악하려고 해도 단서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보안업체 FireEye의 앤드류 톰슨 분석관이었습니다. 인터뷰에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한국은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이 되면 고향과 친지를 찾아 이른바 민족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 사뭇 다른 명절 풍경에 한국 내 탈북자들은 이맘때가 되면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11년 전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 정명숙 씨는 추석이 되면 실향민과 탈북민을 위한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이맘때면 더욱 간절해지는 고향 땅에 묻혀있는 어린 자식 생각을 조금이라도 잊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생각나고 울죠. 그런데 지금이 놀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계속 눈물 나요. 그게 저분도 보고 야 참 행복하다. 북한이 다 자식까지.
3년 전 탈북한 김영욱 씨는 한국에서 맞은 첫 추석, 이 풍성한 음식으로 차려진 차례상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차례를 지내기 위해 평소 먹지 못하는 음식까지 장만해도 늘 부족해 조상께 미안해하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끼씩 먹다가도 추석 명절만은 정말 조상님들을 정말 성의고 제 1년 동안 못 먹던 쌀 한 끼를 사서라도 우리는 추석을 명절처럼 세지만 우리는 그저 그런 마음보다도 떠나간 분들에 대한 뭐 좀 서운함과
고향과 친지를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국인의 차량 행렬도 김영옥 씨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추석 전날과 다음 날인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만 북한이 추석 당일만 쉬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도로 사정은 열악하고 교통편마저 없어 보통 걸어서 송별을 하러 가는데 거리가 멀면 이마저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거주지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타지역 방문 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명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지연아 씨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여행 증명서를 받기는 어렵다며 명절이라고 멀리 사는 친지를 방문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 증명서는 떼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군이나 구역이나 뭐시 이런 곳에 가서 여행 증명서 발급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여행 증명서를 떼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시대는 고난의 행군 시대잖아요. 그리고 막 굶주리고 뭐 아사가 막 발생하는 그때는 여행 증명서도 잘 안 떼줬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지하나 작가는 북한의 추석은 수확 후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는 한국과 달리 늘 살아가는 일상 중 하루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 한국의 설과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민속 명절이라고 부르지만 더 크게 기념하는 명절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민족 최대 명절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과 정권 수립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은 북한의 4대 명절로 꼽힙니다. 탈북민 김용욱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명절로 인식되는 날은 이른바 명절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사탕과 과자를 주는 태양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런 그 사람들의 생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지. 그래서 그 김일성이 그 탄생일에는 그렇게 못 갔든지 정말 한 킬로짜리 그 과자 사탕이라도 주지만 설이나 이렇게 정말 이제 조상뱉는 추석 한시 이런 때는
자유를 찾아 한국에 안착한 탈북민들에게 풍요로운 한가위는 마음 아픈 명절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굶주림과 차별, 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을 북한 주민들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우 대표는 만성적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태풍까지 덮쳐 주민들이 더욱 배고픈 추석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조선한테 1년에 자기가 지은 농사를 가지고 조선한테 인사를 하는 게 유례로 내려왔던 게 추석인데 북한 주민들이 뭘 가지고 조선한테 인사를 하겠어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태풍 링링이 불어가지고 북한도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참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 추석 인사를...
최 대표는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허광일 북한 민주화 위원장은 추석이 되면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고향 생각에 마음이 더 헛헛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뿐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민족 7의 경과스러운 명절 추석을 함께 보낼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마음속으로부터 빕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 재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추가 관세 부과 시기를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의회 요청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기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TV 토론회가 12일 저녁에 열리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미중 무역협상 소식부터 볼까요? 자, 다음 달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좀 좋은 소식들, 긍정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구매 재개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가격 문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뭐 무역 갈등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곧바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 농부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이에 앞서서 미국 정부도 지금 우호적인 조치를 내놓은 거죠?
예,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500억 달러 발러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15일로 연기했습니다.
네.
현행 관세는 25%인데 3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뭐 상황의 추이를 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소식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선의의 행동으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런 조치의 뭐 배경도 얘기했겠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류허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중국이 7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오늘 10월 1일은 중국의 건국일로 중국 최대의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네, 중국의 명절을 앞두고 큰 조치를 했다. 이런 의미인데
네.
이 앞서서 또 보면 중국 정부도 또 다른 조치를 내놨어요.
예, 중국 정부는 11일 이 농약과 윤활유, 항암제 치료제 등 이 16가지 미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전격 발표했었습니다.
예.
이들 품목은 당초 지난해 7월 이 중국이 미국에 맞서 25%의 보복 관세를 매긴 품목들인데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무역 그 전쟁 소식을 쭉 전해드렸는데 중국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처음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중국의 이 관세 면제 조치를 환영하면서 아주 큰 움직임이다. 큰 조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사이가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서로 좀 뭐 유화적인 조치들을 주고받고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연기 발표에 대해서 미국이 보낸 선의에 환영한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양국이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유지를 이제 하고 있고 또 실무진이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서 고위급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네.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그 협상 테이블까지 이어져야 할 텐데
네.
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다음 달 초에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국은 지난 5일 전화 통화를 하고 10월에 워싱턴에서 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의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
그에 앞서서 이 실무급 수준에서 순조로운 이 고위급 협상을 위한 조율 과정이 있을 거라고 밝힌 바
예.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이 합의를 꼭 봐야 하는 주요 쟁점 어떤 겁니까?
예, 크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자, 미국은 중국 정부의 산업보조금 정책으로 중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네.
농산물. 또 서비스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 또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주지 않게 시장에 개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국의 합의 이후 만일 중국이 합의를 위반해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가할 경우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이행 강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도 포함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꼭 그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지난 5월에도 보면 양측이 뭐 거의 합의 막바지까지 갔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게
예,
지금 생각나네요.
예, 맞습니다. 주요 매체들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중국은 특히 이 법적인 강제 이행 장치 마련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합의 전에 이 지금까지 미국이 매긴 관세를 모두 처리해 줄 걸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 마지막 단계에 재협상을 요구했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이후 양국은 다시 추가 관세를 주고받으며 갈등 국면이 재개됐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관련한 기밀 문건을 공개했다고요?
예,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에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전망한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네.
영국 정부는 11일 이른바 노랑턴 메세 작전이라는 이름의 브렉시트 대비 계획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렇게 기밀 문건을 공개한 것이 영국 의회가 요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은 지난 9일 5주간의 정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정부에 브렉시트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문서 등을 공개할 걸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도 표기를 붙여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의회는 11일까지 이를 공개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1일 늦게 이 기밀 문건을 공개한 겁니다.
네. 비밀로 묻어놨던 이 문건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난 8월 2일자로 돼 있는 이 기밀 문건은 총 6쪽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딕 브렉시트 상황이 오면 식품과 의약품 부족 사태 등 전국이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 각지로 열려있던 문이 뭐 통관에 절차가 걸리고 시간이 걸리면 이거 불편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 현재 영국의 주요 화물 운송 통로는 영국 도버와 프랑스 칼레를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네.
자, 만약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벌어지면 대형 화물 트럭이 이 영불 해협을 건너 영국의 켄트 지방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하루에서 이틀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특히 노딜 브렉시트 당일이 되면 이 물동량은 현재 40%에서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영국 사람들이 유럽의 물건을 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예, 그런 거죠. 정부는 신선한 식품이나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공포로 영국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사들이는 이른바 예. 사재기를 초래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시장이라는 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건에는 바로 그 부분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이런 사재기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 동물약품이 부족할 경우 동물과 사람이 함께 걸리는 전염병이 또 퍼질 수 있다.
예.
이런 지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어려움들도 있겠죠.
이 김해 문건은 EU의 관세로 영국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 단기간에 2,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예.
이런 현실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이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어떤 덧붙인 말은 없었습니까?
예, 영국 정부는 이 기밀 문건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 네.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라는 거죠.
네.
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신이 취임한 지 두 달 다 채 되지 않았다며 최악의 상황에 충분한 대비를 하기 위해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존슨 총리는 안전장치 없는 그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국은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31일로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합니다. 그전까지 유럽연합과 합의를 하든 못하든 무조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게 존슨 총리의 입장이죠. 하지만 영국 하원 의원들은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시점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1월 31일로 요청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하지만 존슨 총리는 12일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12일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에 미국 유권자들을 주목하는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예,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참여하는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미국 동부 시각으로 12일 저녁 8시부터 11일 11시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진행됩니다.
아, 미국 시각으로는 12일 오늘 저녁이네요.
예.
예. 자, 3차 토론회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예, 모두 10명입니다.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현역 상원 의원으로 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카말라 해리스, 코리 부커, 에이미 클로부처 의원 등이 있고요. 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네.
베토 어러크 전 연방 하원 의원,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 그리고 기업인 앤드루 양 씨 등이 나옵니다.
네, 점점 내년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네요. 자, 3차 토론회부터는 참가 기준이 또 강화된 거죠?
예, 맞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인정하는 여론조사 네 곳에서 지지율이 평균 2% 이상 나와야 하고요. 동시에 최소한 20개 주에서 각각 400명씩 해서 모두 13만 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야 토론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모두 20명입니다.
예.
그동안 26명이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그새 6명이 중도 사퇴를 했죠.
예. 자, 민주당 주자들이 나오는 이번 3차 토론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예, 무엇보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부터 3위까지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게 눈에 띕니다.
예.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 낸 것이 있는데요. 자, 9월 6일 기준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로 지지율 1위고요.
예.
워런 의원이 17%, 샌더스 의원이 15%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 뒤로는 해리스 상원 의원이 7%, 또 부티지지 시장이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샌더스 의원, 워런 의원, 뭐 민주당의 진보파 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지난 토론회에서는 상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자기 정책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여론조사 1위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하는데요. 자, 두 사람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서로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네. 관심거리입니다.
앞서가면은 견제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지난 토론회에서도 보면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랬었죠. 특히 1차 토론회 때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몰아붙여서 참 눈길을 네, 끌기도 네. 했습니다. 이래 계기로 해리스 의원의 지지율이 한때 약진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다른 주자들이 어떻게 견제할지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 지지율은 1위에 올라있는데 토론회에서 보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 3차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준비된 대선 후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워런 의원 앞서 토론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워런 의원의 활약도 지금 관심거리라고요.
예, 워런 의원이 샌더스 의원과 2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토론회에서 2위 자리를 확보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흐리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흐리고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4도, 낮에는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6도. 개성과 사리원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해산과 삼지연은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동해안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5도. 계산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5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것이 북한 등에 대한 비현실적 강경 노선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볼튼 전 보좌관이 대북 정책에서 재앙일 만큼 큰 잘못을 했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선을 벗어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대화 상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대북 협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의 최고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가다피는 2003년 비핵화를 시작한 뒤 2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났고 은신하던 중 서방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군에 처형됐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안인 리비아 비핵화 모델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당사자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 의사를 처음 밝힌 이래 미국에서는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한다면서 리비아 모델을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터프한 게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며 나는 그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데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존 볼튼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에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국민을 갖고 있다며 나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샤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왕 위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중국은 조선 측과 미국이 이달 말에 대화 일정을 잡는다면 반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미국 측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상황을 완화시켜 대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위원은 과거 경험으로 비춰볼 때 대화가 진정한 진전을 보이려면 양측 모두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 의사를 밝힌 이상 미국이 협상을 성사시킬 추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거론했습니다. 왕 위원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뒤집을 조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압박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 위원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어치에 예정했던 관세율 인상을 연기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선의의 표시로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이 류허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중국이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미 통상당국은 2,500억 달러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다음 달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인상할 방침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 재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산 콩과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 업체들이 가격 책정 문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얼마 후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지난달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중미 실무진이 조만간 만나 최고위급 무역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측이 좋은 조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7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협상이 마무리된 지 약 2개월여 만입니다. 양측은 이 같은 고위급 협상 재개에 앞서 이달 중에 차관급 실무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BOA 저녁방송 마감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